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여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에도 저희를 주님의 품 안에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의 눈물 골짜기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 자녀와 가정의 문제, 사업과 일터의 문제로 마음 아파하며 눈물 흘립니다. 때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픔을 가슴에 품고 외로운 시간을 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온전히 품어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행복하고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빼앗겨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을 하며 욕심과 탐욕으로 살아왔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을 쫓기보다 주님 한 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성경 공부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도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들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가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난다 하며,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함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마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누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누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 3일간 정말 평안하셨습니까? 네, 분명 세상의 여러 일들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으셨을 텐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수요 성경 공부에 나오신 모든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사기 말씀은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이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부터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또 사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기 전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떠나자마자 이스라엘은 급격한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애굽 땅을 떠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그 명확한 이유는 이랬습니다. 애굽 바로 왕의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종교와 문화에 동화되어 산다면 그것은 애굽에서 뭐 바로의 노예로 살던 때와 별반 다를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죄에 대해서 동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주민들을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들을 포함하여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누구나 죄에 대해서는 쉽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주민을 완전히 내쫓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보다는 가나안 주민과 공존하며 타협하는 길을 그들이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순식간에 가나안 주민을 닮아갔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도덕적 타락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쫓지 않고 남겨둔 가나안 주민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옆구리의 가시처럼 올무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철저하지 못한 순종은 거듭되는 영적 실패의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태어난 새로운 세대, 즉 출애굽 3세대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금방 가나안 주민들에게 동화되어 갖고 재에 물든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가나안 문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출애굽 3세대는 세속화되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새로운 세대는 여호수아가 그토록 염려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죄를 범한 이스라엘은 닥쳐온 재앙들로 인해서 많은 괴로움들을 겪었고 견디다 못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사사를 보내어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다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죄와 또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또 하나님을 향한 간구 또 그들을 위한 어떤 구원 또 그리고 다시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깊은 영적인 암흑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의 증상은 거의 사사기 전체에서 확인할 수가 있으며 뭐 2장, 3장, 4장, 뭐 6장, 10장 지금까지 살펴본 뭐 사사기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에 의해서 당시 그 사사기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단편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바로 이러한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에서는 반복적으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사사시대의 깊은 영적인 암흑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없다면 회복과 부흥은 결코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사사기의 마지막 그 사사인 삼손 이야기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또 인간의 뭐 연약함, 한계가 가장 잘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블레셋의 오랜 압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단지파 마노아의 가정을 택하시고 태에서부터 구별된 나실인으로 삼손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시작된 삼손의 탄생은 구원이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삼손의 삶을 우리가 기대하는 그 모범적인 영웅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또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승리를 거두기도 했지만 개인적인 어떤 종욕과 무절제함으로 끊임없이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사사 삼손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계획들을 또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며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려는 그러한 결단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 13장은 그 삼손이라는 인물을 곧바로 소개하기에 앞서 그가 태어난 시대의 어떤 영적인 어둠과 그의 부모 이야기로부터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본문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 이방 민족의 압제 기간 중에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전 사사들의 이야기와는 또 다른 그 결정적인 차이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부르짖음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통과 압제가 찾아오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그러한 간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 잠깐이었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엎드려 울부짖으며 살려달라는 그런 간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제는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은 죄와 고통, 불의에 너무 익숙해져 갔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영적으로도 완전히 그 무감각해져서 그들은 이제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그 회개하지도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깊은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인 영적 불임을 상징하듯 2절에는 실제로 아이를 낳지 못해 고통당하는 또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단 지파 소라 땅에 살던 그 마누아 가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마누아라는 이름은 그 안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정작 그 마누아의 삶에는 참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 가정에는 자녀가 없는 절망과 영적인 공고함만이 가득했고 이 가정 역시 그러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그러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흔히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뭐 목마른 놈이 의무를 판다고 무언가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뭔가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아쉬운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무언가를 요청하게 됩니다. 대부분 뭐 나에게 아무런 뭐 문제나 필요가 없을 때는 그 다른 사람들에게 잘 찾지 않고 잘 연락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저도 장년기구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그 교구분이 먼저 전화가 오면 저에게 그냥 안부 전화로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저에게 이제 기도 부탁을 하거나 어떤 그 부탁할 일이 뭐 있거나 또 뭐 그러한 것들도 아니면 그냥 잘못 전화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 그냥 문자를 보시고 전화를 잘못 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 교구 목사는 이제 본인의 그 필요나 뭐 문제가 있을 때만 아, 찾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에 조금 이제 아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 대부분의 그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보면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뭐 어떤 필요 없이 그냥 순수하게 안부 전화만으로 이렇게 전화를 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좀 의아해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누아의 그 가정에 아무런 소망도 하나님을 찾을 힘도 전혀 남아있지 않던 바로 그때에 그 이러한 침묵의 침묵과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누가 먼저 마누아의 가정에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침묵과 절망의 자리에 있었던 마누아의 가정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의 아내에게 직접 나타나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누아의 아내는 한 번도 임신을 하지 못해 힘들다고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지 않았는데 먼저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마누아의 아내는 뭐 기도를 유창하게 해서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뿐만 아니라 부르짖을 힘조차 완전히 잃어버린 채 주저앉아 있을 때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열심의 어떤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뭐 사랑했거나 의로운 삶을 열심히 잘 살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죄 가운데 죽어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무기력함과 한계에 부딪혔을지라도 절망의 자리에 먼저 찾아오신 그리고 구원의 새해를 시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사자는 마누아의 아내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삶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사자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세상과 그 구별된 자를 의미하는 그 나실인이 될 것이며 또 그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머리에 그 삭도 칼을 대지 말라는 그 명령은 나의 참된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주권 자신의 소속을 고백하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은혜로 구별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세상과 구별된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소속은 곧 우리의 그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제가 그 100주년 기념교회 전임 목사라는 소속을 갖고 있기에 뭐 저에 대해서 잘 그 모르시는 분들도 아, 뭐 저분은 저 사람은 아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겠구나 또 앞으로도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가야겠구나라고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에 세속적 가치관의 노예가 아니라 진리로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매야만 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은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의 군사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자는 나실인이 될 그 아이를 낳을 어머니 마누아의 아내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엄격한 구별됨을 요구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자는 그 아이를 낳기 전부터 어머니에게 이러한 그 절제와 성결을 요구했겠습니까? 태어날 아이가 거룩한 나실인이 되는 것처럼 그 아이를 품고 낳을 어머니의 삶 역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순결한 그릇으로 나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는 결코 세상과 타협하는 세속적 가치관 위에 임하지 않습니다. 포도주, 독주와 같은 세상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부정한 문화와 타협하지 않으며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거룩한 그릇이 준비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그러한 소식을 자신의 남편 마노아에게 전합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족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는 아내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 8절에서 반응을 보이는데 좀 독특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사실 이미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다 말한 내용입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말했는데 다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노아의 그 기도는 겉으로 보면 그 신실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우리라는 주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누아는 여호와의 사자가 아내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역사에서 자신은 소외되었다고 느끼며 나도 이 일의 주도권을 잡고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겠다는 그런 인간적인 그 열심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그 야망을 드러내며 그렇게 하나님께 유창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며,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마누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를 다시 보내주시긴 하셨지만 그 마누아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또 그 마누아의 아내에게 그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밭에 홀로 있던 그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때 마누아는 또 아내에게 이야기를 듣고 다시 급히 또 그 사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이미 마누아의 아내에게 다 이야기했는데 또 다시 그렇게 질문하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넣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이미 다 말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지침이나 뭐 특별한 비법을 다시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다 삼가서 지키라고 했던 말 잘 지키라고 단호하게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무언가 주도적으로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내 열심, 내 방법, 내 이름이 꼭 드러나야만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남들보다 내가 뭔가 경쟁적으로 좀 더 튀어보려고, 내가 뭔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아등바등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 이어서 2대째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3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어느 성도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나중에 아직 큰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꼭 되시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뭐 그분들이 별다른 뜻 없이 그냥 덕담처럼 하신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뭐 목사들도 참 많고 또 큰 교회가 있으면 또 작은 교회들도 분명히 많은데 꼭 교회 그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게 그 좋은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나에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언가 그 세상이 알아줄 만한 큰 교회에서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단순한 그 순종, 진리로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묵묵히 따라가는 그러한 단순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주도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원하시는 것은 거창한 종교적인 업적이 아니라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묵묵히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 주도권을 내려놓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거룩함은 단순히 인간의 열심이나 특별한 기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애쓰기보다 세상에서 가장 그 사랑이 많고 온유하고 그 겸손하셨던 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구할 때 우리는 그 죄와 그 세상의 권세를 넉넉히 그 이겨내며 거룩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이러한 그 질문들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우리는 세상의 편안함과 세속적 가치관에 젖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만을 다시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먼저 내 이름과 내 주도권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인간적인 방법과 스스로가 돋보이려는 인간적인 모든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매고 주님께만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 자신을 거룩한 주님의 통로로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제 15절에서 25절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와 직접 대면하고 경험하는 장면입니다. 앞서 마노아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자신은 소외되고 싶지 않아 어떻게든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끼어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누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붙잡아 두고 상황을 자기 뜻대로 통제하려 하지만 정작 자신과 대화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 영적으로 둔감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마누아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 그 대접하겠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사자는 여호와의 사자는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겠다.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그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라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번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처음에 그 마누아는 눈앞에 존재를 그저 그 한 사람의 손님이나 그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마누아는 자신의 제안이 거절당하자 그 17절에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마누아는 그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신이 스스로 상황을 주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나는 기묘자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기묘자라는 뜻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인간의 작은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쉽게 그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신비롭고 위대하신 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조종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결코 아니라 우리의 상식과 경험의 틀을 아득히 뛰어넘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누아는 여호와 사자의 말을 듣고 번제를 드립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누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다. 그 마누아가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소제물을 바위 위에 올려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단에서 불길이 하늘로 치솟으며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길에 휩싸여서 함께 올라간 것입니다. 자신은 분명히 그 선지자 정도로만 그냥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그 영적인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아, 하나님이셨구나라는 생각을 그제서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영적인 무지와 둔감함에도 불구하고 친히 그 번제를 받으시며 어떤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계산이 섞인 마치 뇌물과도 같은 그런 대가를 받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그 번제가 드려질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와 영광을 그 보이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세상이 썩어질 그러한 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그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서 벗어나서 진리로 마음의 허리띠를 그 동여매며 또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 삶을 온전한 번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누아는 자신이 만났던 분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깨닫고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누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불꽃 속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지는 광경을 보고 마누아는 그제야 그분이 하나님의 사자였음을 깨닫습니다. 성경은 그제야 마누아가 알았다라고 표현하며 마누아의 영적인 둔감함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겠다라고 그렇게 절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그런 율법적인 지식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보면서 오히려 그 감사하지 못하고 그 공포에 빠지는 두려움에 빠지는 그러한 그 마누아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지혜롭게 어떤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모습을 보고 보여줍니다.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만일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마누아는 자신이 느낀 감정과 공포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아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성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를 받다고 죽이실 분이라면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도 하지 아니하셨을 것이고 번제를 드리라고 하지도 않고 또 번제를 드렸을 때 그 번제를 받지도 아니하셨을 건데 왜 이런 두려움에 빠지냐 죽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그 경험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가 안다면 이런 오해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완벽할 때만 사랑하시고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우리를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에 우리는 그 죄책감에 숨는 자가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자리에 우리는 세워졌습니다. 이제 마누아 가정에는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이 태어났고 이름을 작은 태양이라는 뜻의 그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24절과 25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아이에게 복을 주셨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자녀를 주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는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합정동에서도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가장 확실한 선물이자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성령님께서 임할 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주도하려고 했던 그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게끔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뭐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 심심해서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갈급함들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정욕과 부정한 것들을 끊도록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내 의지와 그 인간적인 그 결단으로는 결코 살아낼 수 없는 그 거룩함과 사랑의 열매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맺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은 내 열심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며 그 그분의 인도하심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 속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의 압제 속에서 브리지즘마저 잃어버릴 정도로 깊은 영적인 그 무감각에 빠져 있었고 마노아의 가정 역시 그 자녀가 없는 절망과 영적인 그 공고함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망도 강구할 힘도 없던 바로 그때 그러한 그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은혜로 마노아의 가정에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마노아처럼 내가 무언가 그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는 인간적인 야망과 그런 조급함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그 위대하신 기묘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는 크고 강대하신 그 기묘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온전한 그 번제물로 내어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과 그 율법적인 그 공포에 갇혔던 마노아와 달리 그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그 묵묵히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었던 그 마노아의 그 아내처럼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게 된 우리는 두려움에 숨어서 지내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들이 그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매고 세속적인 즐거움에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그릇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만의 단에서 삼손을 움직이신 것처럼 지금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실 줄을 믿습니다. 영적 부르짖음이 멈춘 이 세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내 열심보다 앞서 일하시는 기묘자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신뢰하며 마음의 그 허리띠를 동여매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상과 그 구별된 거룩한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고통에 무감각해져 부르짖을 힘조차 잃어버렸던 영적 암흑기의 이스라엘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세상의 안락함에 취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잃어버리고 만화처럼 내 열심과 좁은 생각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려 했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으시는 기묘자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복을 구하기보다 내 삶 전체를 온전한 번제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하네단에서 삼돈을 움직이셨던 여호와의 영이 지금 우리가 머무는 삶의 모든 자리에도 우리의 교회 가운데 거룩한 숨결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세상의 유혹과 옛 습관을 끊어내고 진리로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매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함과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주님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생각과 주도권을 내려놓고 기묘자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혜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